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여호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부를 구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날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쫓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에스겔의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선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굉장히 기이한 행위들을 이 백성들 앞에서 함으로써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상징하는 첫 번째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적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가올 위기를 모르고 그냥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이 에스겔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조금 보고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토판, 즉 흙으로 된 점토판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일이 많았죠. 2절에 보니까 성읍을 에워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읍이 포위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다리와 흙으로 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이렇게 막 돌려세우라고 2절에 막 나와 있죠. 이 모든 게 이 침략군의 공성 장비를 상징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철판은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벨론의 포위망이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스겔이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에게는 당장은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다가올 무서운 미래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하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있는 한은 안전하리라고 믿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칸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로마 제국의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제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칸스탄티노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칸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또 칸스탄티노플 안에는 하기아 소피아라는 아주 엄청난 성당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다 모였어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으로도 다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은 좀 미신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어떤 그 도시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이 성물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 기간을 상징하는 이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적인 행동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십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이 390일입니다. 이 39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상징적으로 390년을 뜻하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주전 930년부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주전 537년까지 390년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참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연단을 겪게 될 것이다. 6절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간은 40일입니다.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의 세월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던 주전 586년부터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 537년까지 40년을 상징합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의 기간이 남유다가 당하는 심판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그 심판의 날수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특히 이 심판이 이 유대민족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한 연단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징벌의 채찍을 반드시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맞을 때 내 강박함이 세면 셀수록 그 채찍의 그 기간은 길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때 마음을 겸손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을 빨리 줄여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는 네 얼굴을 예옷 쌓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고 했어요. 팔을 걷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막 팔소매 걷어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점잖게 얌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보다 더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양반들은 그냥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지 않고 이렇게 막 옷매무새가 항상 단정하고 말소리를 높이지 않고 점잖게 하잖아요. 유대인 랍비들이나 그 제사장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했어요. 굉장히 애지간해서는 소리 지르지 않고요. 팔숨에 걷어붙이지 않고 굉장히 점잖게 말하고 아주 정중하게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격식을 다 치워버리시고 팔숨에 걷어붙여라. 노동자처럼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이 상황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 저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박감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말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8절 읽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줄로 동여매서 그가 390일과 40일의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속박하셔서 그 백성들의 고난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같이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건만 그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 스발 강가에 가서 처절하게 울면서 20년, 30년을 보냅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도 죽습니다. 병들어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을 죄 없는 선지자 에스겔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같이 겪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냥 택배 아저씨처럼 말씀 전해놓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기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같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끝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마지막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이제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고생을 하는지 그때 몰려올 대기근을 상징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3차 침입 때 예루살렘이 겹겹이 포위된 뒤에는 외부로부터 물이 끊어지고 식품의 반입이 끊어집니다. 엄청난 기근이 온 성내를 엄습합니다. 이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20세겔, 즉 230g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230g으로 어느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버텨요? 그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물도 하루에 6분의 1 흰, 근데 흰이라는 그 단위는 우리 표시로 하면은 대략 0.6리터 정도, 6분의 1리터라는 건 그 정도 양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주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렇게 비참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전 열방에서 가지고 오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음식과 물건들로 넘쳐났던 축복의 도시였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노랫소리가 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간의 그런 비참한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도 애굽에 7년 풍년이 오면 7년 흉년이 오죠. 그런데 풍년에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은요, 흉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순식간에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현재 아무리 부요하고 풍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년이, 화려함이, 예루살렘의 풍성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전쟁 때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7대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나게 막 나오는 그 곡물 생산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공급해줬어. 그들은 아마 그 풍요로움이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한 20년, 30년도 안 돼서 국가 부도 사태를 몇 번씩 맞으면서 나라가 저렇게 파탄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보릿고개를 넘기고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될 때일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이 모든 걸 순식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12절, 14절에서는 충격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적은 음식으로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인분, 그 사람의 배설물로 피운 불에 구워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정말 막 듣기만 해도 막 속이 메스껍죠.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입니다. 에스겔은 이때까지 자신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율법적인 부정은 피해주마. 그래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막 계속 막 메스껍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간신히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테두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은 율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고 안식일 지키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은 뭐 7일 동안 영문 밖에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제사 행위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예의범죄 어릴 때 가르치듯이 그거는 이 사람들의 기본이었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평생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극심한 악을 저지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정결하게 산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행위비는 정결의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방송국에서 계속 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PD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싶어도 믿기 싫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촬영할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대. 그냥 거의 인격 모독적인 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꼭 밥 먹을 때는 야,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밥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저놈 보기 싫어가지고 난 예수 믿기 싫다. 기도를 말든지 평소에 욕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그럴 때는 다 사람들과 똑같이 더 부도덕하고 더 그러면서 식기도는 딱 하고 교회 예배는 나오시고 헌금 생활도 하고 종교 의식적인 행위 교회 안내위원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부정하게 행한 적은 없나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들의 영성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던 그런 부정적인 행위들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당이, 교회당이 사라져버리고 제사의식이 무의미해지고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추한,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기 싫은 것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산다면 열방 중에 거룩함을 자랑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요.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에게 마음껏 농락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 마귀들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그냥 젖어가지고 자기도 그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래서 자기는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자존심이 완전히 처절히 무너져버려요. 예루살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의뢰하는 어떤 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양식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도움처들이 다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떼기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던 그 뭔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생명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비참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좋지만 위기입니다. 나라가 안보가 있는 것 같지만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위기고 우리의 가정도 위기고 이 모든 것에 영적인 위기의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겸비하고 회개하라고 에스겔을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라. 네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네가 의지하던 그 어떤 선도 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현재 풍성함에 취해서 안일한 자세에 취해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깨어나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